오늘 조직신학 4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 뭐 공부했어요? 예, 불신자들의 최종 종착지 이제 지옥에 대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종착지 천국이 어떤 곳이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인데요. 성도들의 이제 최종 종착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이제 천국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천국. 근데 영어로는 heaven 그래요. heaven. 그러니까 지옥은 hell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이제 heaven. 그거는 이제 heaven이라고 하는 원래 하늘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에서는 영어에서는 heaven이 처음부터까지 다 heaven 하나로 똑같은데 우리말에서는 어떨 땐 천국, 어떨 땐 하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도 개역성경 같은 땐 그냥 한 글자로 천,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천지 이렇게 해갖고 하늘과 땅 하다 보면 천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균일성이 없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천국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헤븐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저기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런 거 얘기할 때 그 하늘이 천국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천국과 지옥 이 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미래 집 아니면 미래 나라 미래 그 장소인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서 보시면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단복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역성경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걸 가지고 어떤 교리를 논의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권, 구름이 있는데 요 정도를 저와 여러분이 첫째 하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둘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어느 면에서 궁창에 이 모든 것들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15장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밤에 오늘 집에 가시다 보시면 그 하늘 쳐다보시면 엄청난 별들이 있고 한 그 하늘 아시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한 그 하늘 그걸 성경은 둘째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둘째 하늘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이 세 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을 우리가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처소요. 그 다음에 지금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죽자마자 가는 곳이 셋째 하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다. 그렇죠?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채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이 있고 그 밑에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새가 날아다닌 그와 같은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가 성경대로 믿으면 6천 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아마 1903년일 거예요. 와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 올라간 하늘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사람이 갈 때까지 5900년이 걸렸어요. 5900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갔냐? 사람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많은 이와 같은 그 발명이 축적이 돼서 드디어 5900년이 지났을 때 사람이 하늘을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 같은 것이 아무리 쌓여도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은 반드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간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날려면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을 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셋째 하늘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이와 같은 그 희생 예물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야 되고,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셋째 하늘에 이제 갈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또 예수님 이후에, 또 예수님 살던 그런 당시에 이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데가 천국인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는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보통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가 셋째 하늘, 거기에 낙원인데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현 세상에, 이 3차원의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유한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줘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것, 어떤 눈도 보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거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셋째 하늘이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 중에서도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또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 예루살렘 갑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호수라고 하는 데 가서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불호수 간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그와 같은 장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새 예루살렘이 어디냐? 구약시대 성도들이 고대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대하던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길 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장소에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제자들끼리 섬겨야 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맨션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맨션 아파트 얘기하죠? 그 맨션이 많다는 거예요. 맨션은 지금 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 용례로 따지면 그냥 거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대하는 새 예루살렘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래서 정혼을 한그 이후에, 지금 그래서 정혼이 된 상태예요, 우리 교회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을 예를 들어 가시면서 너희들 결혼할 때 그렇게 하지 않냐. 먼저 정혼 절차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신랑과 정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결합을 안 했어도 이미 부부예요. 이미 신랑과 신부예요. 그렇게 된 이후에, 정혼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그런 집을 다시 마련하면, 그러면 다시 신랑이 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다시 데리고, 그러고 가서 결혼식을 하지 않냐.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거든요. 이 풍습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줄 때, 유대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이 장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영구히 지속되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 예루살렘이 장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절 이후에 이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국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군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린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다 그랬죠? 하늘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분께 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을 지금 뛰어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없는 영광, 영화로운 그와 같은 곳이다. 성경이 이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아, 이온 우주 공간 이걸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하늘에 있던 루시퍼, 지금은 이제 사탄이 됐죠.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일이 예,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 예, 그 천국, 아니면 거기 천국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계신 그곳을 회중의 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늘, 그럼 저기 하늘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 이걸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예,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 그럼 어느 쪽이 돼요? 북쪽이 되죠? 북쪽이 됩니다. 근데 저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면 어디가 될까요? 남쪽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저게 하늘이다. 저기가 하나님 있는다. 그러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려요. 하나님은 북쪽에 계세요. 북쪽. 예,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시편 48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의 연면들에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도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욥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전에 있는 욥기 26장 7절 가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이제 또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7절.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북쪽, 하나님 계신 그 북쪽을 예, 빈 곳에다가 이렇게 펴시고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허공에 매달려 있지, 지구가.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욥기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디아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셨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하늘의 천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남쪽에 보세요. 여기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이게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이 지금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밑쪽으로 보면 남쪽이 되는 거죠. 이 남쪽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75편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재미있게 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승진시키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서 나와야 돼요? 북쪽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하면서 북쪽을 하나님으로 싹 대체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서 벌써 북쪽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시냐.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하면서 북을 싹 빼고 거기에 하나님을 싹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데는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인데 그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21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12,000 스타디온. 그걸 지금의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2,24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에 450km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6배 정도? 그렇죠? 5배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모양은 지금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정육면체로 돼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12,000 스타디언, 12,000 스타디언, 12,000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겠느냐? 피라미드. 그래서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한쪽이 12,000, 12,000, 12,000으로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요걸 지금 살펴보면 지구의 표면적이 지금 지면이 있고 수면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지구의 표면적이 약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일에 이 도시를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육면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서는 이게 얼마냐면 높이가 2240km예요. 거기에 우리가 1km당 하나씩 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몇 층이 나와? 2240층이 나오는 거거든요. 2240층. 그러면 한쪽으로 2240, 이쪽으로 2240.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한 면적이 나오잖아요. 한 층에. 그렇죠? 그래서 그한 층의 면적이 얼마쯤 되냐 하면 5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럼 2240층이면 총 112억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이건 지금 있는 지구 전체를 합친 거에 약 24배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다. 자, 그러면 지금 아담 이후로 사람이 얼마쯤 살았을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한 400억 명 정도가 살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0억 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 몽땅 다. 그렇게 얘기해도, 2240층이 되는 이 맨션, 여기에 한층 안에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의 크기의 그런 그 도시가, 이 도시, 이건 하나의 도시예요. 시금시그레 그런 아파트예요. 아파트.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가 사는 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이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뭐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맨션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알겠죠? 이런 데고, 우리가 여행하며 활동하며 오갈 수 있는 우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넓습니다. 그 넓은 우주에서 인간의 힘으로 밝혀낸 별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게 지금 현존하는 로켓으로 1,000년을 날아가야 그 둘레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아시겠죠? 그런 별이 수조개,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가 우리의 일터가 되는 거고, 일하고 여기가 배드타운이 되는 거죠. 이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와 그 세계의 놀라운 일들은 사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그 우주 공간에서 먼지도 안 되는 그런 그 지구에 우린 또 거기에 먼지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유한한 머리로 이걸 뭐 상상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 무의미하고, 그렇게 광활하신, 광대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란다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성경의 하늘들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땅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 지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맞죠?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위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놨을 때, 그 하늘에 첫째 하늘 보이시죠?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인 데가 둘째 하늘, 맨 위가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에 현재의 낙원이, 구약시대에 땅에 있던 낙원이 옮겨졌다는 거,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과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거 받아서, 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 부활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을 받은 이후에 이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 여기 계시록 21장 가서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새 땅이 만들어지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새 지구가. 그러면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도시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 도시를 여러분이 뭐 인공위성, 어떠한 그런 위성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러한, 어떠한 뭐 달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하여튼 지구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 안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 땅 쪽으로 내려와서 땅과 연결이 되다시피 한그새 도시, 그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거처를 두는 거예요. 거기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이다. 아시겠죠? 네, 성경이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또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10절에 그 아내가 누구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은 또 뭐라고도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아버지 집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도시에는 계시록 21장 14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12개의 기초가 되어 있고, 기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기초가 있어요. 집을 지으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12개의 기초가 있고, 각각의 기초는 12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21장 14절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도시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있는데 정육면체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육면체 그냥 쉽게. 근데 거기에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벽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1장 17절에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높이가 얼마냐? 144 큐빗이라는 거예요. 144 큐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대충 65m. 알겠죠? 근데 아까 그 도시의 높이가 얼마예요? 2240km인데 그렇죠. 벽이 지금 65m면 지금 식으로 63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63빌딩이 이만하면 거기에 2cm 정도의 벽을 둘러놓은 거라 생각하니까 장식용으로 벽을 둘러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3빌딩 아시죠? 거기에 2cm 요거 이렇게 벽을 이렇게 둘러놨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벽이 아니라 그냥 장식해놓은 그와 같은 장식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서 이 벽이 이제 돼 있고 또 12개의 문이 거기 기록이 있다,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나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락날락해요.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 그래서 그 문이 12개 문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4개씩 있고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문은 흰색 진주, 하나의 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도시에는 중심 거리가 있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중심 거리는 순금으로 돼 있는데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서 보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높지만 언젠가 내가 하늘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그랬죠? 이거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황금길을 거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좌, 곧 어린 양의 왕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왕좌를 본걸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좌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2절 6절에도 왕좌가 나오면서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 그 영어로 throne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throne이 40회 이상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에는 또 뭐가 있냐? 22장 1절 가서 보시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 다음에 또그 도시에는 22장 2절 가서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하늘엔 누가 사냐? 이 내용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엔 첫째, 거룩한 천사들이 삽니다. 미가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천사는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존재.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그룹이 나오죠. 그룹.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0절 이런데, 15절 이런데 가서면 왕좌.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그 다음에 또 정사,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천사의 한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좌라 불리는 천사도 있고 권능이라 불리는 천사도 있고 통치라 불리는 천사도 있고 통치는 영어로 도미니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천사의 한 등급인데 이런 천사들도 있을 거고 숫자를 셀 수 없는 무수한 수의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에 이제 거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 가서 보면 교회가 거기 거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도 분명히 구원받은 그 교회가 거기 거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잠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 거기에 이 및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바라던 그런 그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그 성도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칸츄리예요. 여러분 칸츄리 아시죠? 한국도 칸츄리고 미국도 칸츄리고 칸츄리 더 좋은 칸츄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의 본향이다. 하늘의 본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그 구약시대 성도들 가는 그 도시,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 가냐? 구속받은 모든 자. 그럼 이스라엘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셋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거든요. 그게 BC 2000년부터 시작이 돼요. 대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로 약 2000년까지 2000년이 지나는 그 시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그때가 한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예수님 십자가 AD 30년경에 그때까지가 어떤 율법과 아니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그런 한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시대 이후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율법 이후의 시대가 지금 열려요. 그래서 한 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율법 이후 시대가 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야 될 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란기 때 또 구원받아서 갈 사람들도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가야 할 때 있죠? 이스라엘 이전에 살았던 노아라든지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구원받은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가서 살아야 될 때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겠어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시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몇 번 나오냐?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인 것 같아요? 22장. 22장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게 2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장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매장에. 어떤 어린 양이냐?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속하는 어린 양.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어린 양.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린 양. 그 다음에 134쪽 가서 보시면 승리하시는 어린 양. 또 영원하신 어린 양. 또 믿지 않은 자들 향해서 분노하시는 어린 양,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하는 어린 양, 또 영화로운 어린 양.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총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작과 끝마침.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으르렁대는 라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온. 으르렁대는 그 사자. 다윗의 뿌리, 성도들의 왕, 주들의 주, 왕들의 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빛나는 새벽별. 그리고 특별히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그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사신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D번까지 했고, 여러분 쭉 이걸 넘기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과 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137쪽에 가서 보시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먼저 찬양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뭘 위해 창조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거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성경의 총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드신 것은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어떤 걸 특별히 찬양하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계시록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교제하는 장소예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남들에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나누고 이런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심지어 천사들과도 어쩌면 제가 미가엘 천사장하고도 그렇죠. 어쩌면이 아니고 확실한 일이죠. 그렇죠. 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모세하고도 이야기하고, 바울하고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하고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첫사람 아담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은 간증하는 장소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에는 가능하면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섬기는 장소다. 이제 그렇게 또 계시록 22장 3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 수행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근거로 가서 보면 천국은 영원 무궁토록 배우는 장소다.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다. 영원 무궁토록 배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또 무한한 우주 공간. 지금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 우주 공간이 어디가 끝인지 알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게 있고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요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 없는 것 중에 먼저 없는 것을 살펴볼게요. 없는 것 가서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바다는 없다 그래요. 바다. 바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바다에서 어떤 악한 일들을 좀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바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다시 없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가서 보시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다. 특별히 옛날에 이제 미국에 살던 그 흑인 노예들이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때 많이 불렀을 때 노래한 게 이런 거거든요. 눈물이 없는 것, 그렇죠? 사망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축을 하면서 많은 그와 같은 흑인 연가를 이제 불렀습니다. 불안한 것이 없고 또 거기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다. 또 뭐가 없냐?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것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병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아픈 데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병들어서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가장 사실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진짜 제일 행복한 건 밤에 자다 딱 죽으면 제일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심한 어떤 그 암에 걸리거나 특히 저희 장인어른처럼 뇌졸중 이런 게 걸려서 하면 아무 뭐 의식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그렇게 그런 상태로 이제 살다 보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그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내려진 이와 같은 그 병과 그 다음에 악한 그런 일들의 그 저주를 하나님이 없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또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 또 악한 모든 자들이 불호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으로 인한 그와 같은 유혹이라든지 시험 같은 것이 없다. 또 갈증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과도한 열기도 없고,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그 다음에 부패한 것이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첫째,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영광이 특히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게 영화로운 거,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어떤 그 빛이 뭐 이렇게 영화롭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영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이 있는 데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극치다. 거리가 다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어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 있고요. 또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빛이 거한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특별히 해와 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아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거든요. 그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그런 빛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성경 이 천국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가 되는 일은 그이 땅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다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목사, 아무리 좋은 성도들 이 안에 모인다 해도 그거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계신 이 천국,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와 같은 일이 없습니다. 또 넘치는 기쁨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할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거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는 일.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공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놀고 먹는데 저 사람 저에게 돈이 많고. 그렇죠? 아,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이게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의롭게 이루시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신 그 천국, 그새 예루살렘, 거기에 가게 되면 절대적인 의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와 같은 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